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21년 3월 6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1절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할 차례입니다. 우리 문단 제목을 보시면은 배상에 관한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1년과 2002년경 미국의 투자가들을 경악하게 한 사건들이 줄줄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각 분야의 유수 기업들이 사기 범죄 행각을 한 것이 연달아 드러난 것입니다. 자기 분야에서 가장 평판이 좋다고 하는 에너지 기업, 회계 전문 기업, 의약품 유통 기업, 통신 기업들이 허위 계정들을 만들고 세금을 포탈하고 수익을 과장하고 손실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주가를 조작함으로써 공정거래법들을 위반한 것이 발견된 겁니다. 이 기업 사기 범죄에서 실제로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 유수 기업가들과 CEO들인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거의 매일 뉴스를 통해서 사장들과 회장들이 줄줄이 체포되고 표지 없는 차에 태워져서 신문하러 끌려가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오랜 세월에 걸쳐 일어나고 있었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정말 경악하게 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들 몇몇 사람들의 탐욕 때문에 수십만 명의 회사원들과 투자가들이 엄청난 피해를 당하고 평생 고통을 당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기꾼들의 증권 조작으로 평생 저축한 은퇴금과 은퇴적립금이 휴지 조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기꾼 기업가들은 자신들이 횡령해서 빼돌린 돈 가운데 일부만 물어내면 되었지만은 또 때에 따라서는 잠시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되었지만은 수십만 명의 선의의 투자가들은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공의로운 사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희생자들은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가? 오늘 출애굽기 22장의 법들은 사람이 재산을 잃었을 때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을 요구하는지 분명히 말해줍니다. 오늘 말씀은 언뜻 보면 오늘날 우리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난당한 양과 잃어버린 나귀와 남의 풀밭에서 풀을 뜯는 가축에 관한 법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성경의 다른 모든 말씀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따라서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재산법을 주시면서 네 가지 경우를 말씀하십니다. 네 가지 경우. 첫 번째 규정은 도난으로 인한 재산 손실에 관한 배상법입니다. 도난으로 인한 재산 손실 배상법. 1절서부터 4절 말씀은 도적질하지 말지니라는 제8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덕법, 그 제8계명 도덕법에 근거한 민사법들입니다. 여기 사례들을 보면 모두 동물들을 언급하는데 그것은 고대 사회 사람들에게 부의 1차적인 근원은 동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오늘날 사례를 들었다면 자동차나 TV, 각종 전자 제품들을 예로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칙들은 모든 종류의 재산에 적용되는 원칙들입니다. 무엇을 도난당하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가? 도난당한 것의 가치에 따라, 그리고 그 후에 도난품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따라 다르게 보상하라고 하십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다시 말해서 도살했거나 팔아먹었으면, 소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한 마리에 양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네 배나 다섯 배로 갚으라고 하십니다. 왜 4, 5배로 갚으라고 하시는가? 소와 양은 당시 가장 귀한 생업의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는 길러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길들이는데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없으면 당장 밭에서 일을 할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동물이 아직 살아 있으면은 덜 보상해도 됐습니다. 4절을 보시면 도적질하는 것이 살아서 그의 손에 있으면, 도적놈의 손에 있으면 그것이 소든 낙이든 양이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왜두 배만 보상해도 되는가? 주인이 나가서 대체할 동물을 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정리하면 훔친 것을 갖고 있으면은 두 배로, 처분했으면은 네 배나 다섯 배로 배상하게 하셨습니다. 대가를 크게 하심으로 훔칠 생각을 아예 못하게 하신 겁니다. 도난에 관한 법에는 집을 침입하는 데 대한 조항도 있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도적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하십니다. 당시 대부분의 집들은 진흙벽돌로 지었고 도적들은 이 진흙벽을 뚫고 들어왔는데 한밤중에 도적이 들어올 경우 침입자가 무엇을 할지 얼마나 무장을 했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적을 죽여도 주인은 책임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3절을 보시면, 그러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대낮에는 도적이라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집주인은 도적이 살인자인지 아닌지, 단순한 도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많은 곳에서 볼수 있는 소위 자경단원들, 비질란테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도적에게도 살 권리를 인정하신 겁니다. 도난배상법에는 빈부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 후반부를 보시면 도적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즉 가난한 사람이면 그 몸을 팔아 도적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니라. 가난했기에 도적질했다는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남의 노예가 되어서 6년 일해서라도 갚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규정은 과실, 부주의로 인한 재산 손실 배상법입니다. 첫 번째 규정은 도난으로 인한 재산 손실 배상법이었는데, 두 번째는 과실, 부주의로 인한 재산 손실 배상법입니다. 먼저 소와 양의 관리 태만 죄에 관한 규정을 주십니다. 5절을 보시면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그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당시에는 철조망이 없었기 때문에 동물들을 한 곳에 가두어 놓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가축들이 이웃의 들판으로 가서 이웃의 풀을 먹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 공의의 하나님은 그저 미안합니다 하고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피해자의 동물들이 가해자의 밭과 포도원에 가서 똑같은 양을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풀로 먹게 하셨습니다. 피해에 상응하는 양으로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질 좋은 것으로 갚게 하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자신의 관리 태만으로 이웃의 집에 피해를 주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야생불, 도깨비불의 경우도 같았습니다. 6절을 보시면 불이 나서 가시밭에 당겨 남의 낯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농부가 자기 땅을 개간하면서 불을 놓았다가 그것이 이웃과의 땅에 경계를 지어주는 가시나무에 불이 붙고 이어서 이웃의 밭으로 번지면 그래서 이웃의 낙가리, 즉 추수한 볕단이나 보리단, 또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반드시 보상하게 하셨습니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도 남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도난에 관한 규정, 또 우연, 사고로 일어난 과실에 관한 규정을 주셨는데, 이제는 남에게 맡긴 재산의 손실에 관한 규정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도난으로 인한 손실에 관한 규정, 두 번째는 우발적인 사고로 일어난 손실에 관한 규정을 주셨는데, 이제는 남에게 맡긴 재산의 손실에 관한 규정을 주십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은행이나 공공창고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타지로 여행할 때 귀중품과 재산을 이웃에게 맡기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있으면 좋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을 주시는 겁니다. 먼저 도난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7절을 보시면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도적을 맞았는데 그 도적이 잡히면 그는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했습니다. 이 갑절 보상 원칙은 이미 언급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적이 잡히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8절을 보시면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도적이 들어서 내가 맡긴 것을 도난당했다는 이웃의 이야기를 믿을 수 없을 때는 그 이웃은 재판장, 다시 말해서 그 지역의 장로들 앞에 나아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9절을 보면 어떠한 과실이든지 곧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해서 누가 말하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어떤 동물이나 물건을 보고 이것이 내 것이라 하면은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방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원칙은 똑같습니다. 남의 것을 훔친 것이 판명되면 두 배로 갚게 하신 거예요. 갑절을 배상하라고. 이웃에게 맡긴 것이 도난당하지는 않았지만 죽거나 상하거나 누가 끌고 갔을 경우 그렇지만 본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하는가? 11절, 13절에서 규정을 주십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누가 끌고 가는 경우 또 죽었거나 상하거나 끌고 갔을 경우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증인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그때는 남의 말을 신뢰하라고. 12, 13절을 보시면,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도적당한 것이 분명하면 맡은 사람은 주인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찍혔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찍힌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않을지니라. 만일 야생 동물이 와서 물어 죽였으면 동물의 유해를 가져다가 증거할 것이라고. 그 증거가 입증될 경우에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규정은 빌린 재산 손실에 관한 배상법입니다. 빌린 재산. 14절을 보시면 만일 이웃에게서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남에게서 무엇을 빌렸으면 그 빌린 것이 상하거나 죽으면 빌린 사람이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외 조항을 두셨습니다. 15절을 보시면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동물을 주인과 같이 빌렸으면 동물이 상하거나 죽어도 갚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동물을 돌보는 것은 주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만일 세낸 것이면 세로 족하니라. 렌트비를 내고 빌린 것은 렌트를 냈으니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렌트비에는 동물에 대한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빌리는 사람이나 빌려주는 사람이나 리스크를 알고 빌려야 하고 빌려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악이 관영하는 것을 막고 모두를 복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남의 것을 훔치면 두 배에서 너 다섯 배의 덤태기를 써야 했습니다. 갚을 재산이 없으면 몸을 팔아서라도 갚아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범죄자들은 범죄를 행하기 전에 다시 생각해야 했습니다. 태만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혔어도 그저 같은 양을 보상해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좋은 곳으로 보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과실치사를 하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건 저렇게건 피해를 입은 사람은 합당한 보상을 받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대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당시 다른 나라 사회의 법과 크게 달랐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장 훌륭한 법이라고 하는 함무라비 법전과 달리 가진 자라고 우대하지도 않았고 가난한 자라고 홀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대했습니다. 도적을 무자비하게 죽이지 않고 도적에게도 살 권리를 주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보다 더 공의로우면서 자비로운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고대 다른 나라 법들과도 달랐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법과도 달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감옥에서 몇 달, 몇 년만 지내다 나오는 옵션이 없었습니다. 무책임하고 악하게 산 후에 파산 신고하면 넘어가는 옵션도 없었습니다. 남의 집 노예로 살면서 최소한 6년은 면제년에 풀려날 때까지는 고통스럽게 일하면서 갚아야 했습니다. 병이 들고 불구가 된 자들은 어쩔 수 없었지만 몸이 성한 범죄자들은 죄에 합당한 노동을 해서라도 보상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끼친 피해를 보상할 때도 세상 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신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신 상의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삭개오 그런 사람이었던 거 우리 여러 차례 봤습니다. 내가 네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나이다. 두 배가 아니라 네 배로 갚겠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남에게 입힌 피해는 최선을 다해서 보상해야 합니다. 도둑놈 심보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병원에서 뇌 수술하고 암 수술하고 내배 째라 하고 나가 자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에 아파트가 있고 받은 유산이 있는데도 나는 돈이 없다고 하며 갚지 않는 그런 악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크게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6년이 지나면 노예를 풀어주게 하셨습니다. 기독교 정신이 남아있는 오늘날 미국에서도 병원비를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고 진실하게 갚으면 남은 빚을 탕감해 주는 병원들이 많습니다. 또한 학교 교사들이 대학 다닐 때 받은 론을 10년 동안 성실하게 갚으면 나머지를 탕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러한 혜택을 당연시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빚을 졌으면 그것이 병원이건 개인이건 정부건 깨끗한 양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매달 갚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몸을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그러한 공의로운 삶을 살때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